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시간에 신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한번 글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고단한 시간도 다 지나가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위험에서 지켜주소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아멘. 신자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 지금의 고통까지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신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삶 속에 주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자매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매님이 한 주간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 애쓰는 모습 있으셨을까요? 거울을 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고백을 하셨는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매님의 삶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나약해지기 쉽고 부러지기 쉬운 인간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단단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학습하며 행동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생의 지침서들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 참 평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혼자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사셨다는 나눔이시죠?
네.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우리 수인 자매님처럼 보고 싶지 않은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못난 모습까지 열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는지요? 이런 일상의 노력이 비교 감정에 눌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는 자책 또는 열등감에서 여러분들을 돌이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떤 감정이라도 판단을 멈추고 가만히 살펴본 다음 그 감정을 돌봐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신아란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 행동이나 말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친밀해지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친해지고 타인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내 행동이나 말투가 타인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또 어떻게 느껴지면 좋을까 등을 고민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럴 때는 쑥 올라오는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타인에게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주는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열등감에서 탈출하기 어떤 방식이 있었을까요?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나를 알아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스스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열등감을 줄어들게 하고 못난 나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잘 기억해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도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나와 마주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른 한쪽에는 나를 소외시키며 타인을 돌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꼈지만 그걸 참고 나는 여전히 타인에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따뜻한 사람의 태도를 유지하고 지키는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지를 들여서 한 행동을 보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연히 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한 일이 맞는지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수고함과 애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참아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반응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매님이 아주 잘 말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수고함과 애씀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익숙한 관계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에게 익숙한 관계 방식을 깨고 새롭게 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생님.
네.
내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거슬러 타인보다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솔직한 욕구에 머물러 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나를 표현하는 것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왜 표현을 못할까? 이런 질문을 늘 하면서 40년을 살아온 성철 씨는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성철 씨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가지고 갈 준비물을 사야 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엄마가 그걸 왜 사야 하니? 안 사면 안 되니? 등에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자신의 요구 사항을 꼬치꼬치 확인하고 마지못한 태도와 표정으로 돈을 건네주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싫었다고 한다.
네. 자신의 요구와 표현에 대해 엄마에게 따뜻한 수용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철 씨는요,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대화에서도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다음을 더 읽어주세요.
성철 씨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물건을 살 때마다 이걸 꼭 사야 하는지 스스로 수십 번을 곱씹어 생각한 뒤 구매하는 습관이 생겨서 늘 피곤함을 느꼈다.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타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선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성철 씨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성철 씨는요, 어릴 적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이 물건을 사도 될까? 이 물건을 사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성철 씨의 이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수인자매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마도 어린 시절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던 엄마의 태도가 무의식에 내재화되어서 자신의 요구도 스스로 거절하고 부정하는 행동 방식이 습관처럼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례의 성철 씨는 자신의 이런 모습,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모습이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을 대했던 양육에서부터 만들어진 행동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억압과 통제, 그리고 수용받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나 욕구를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매님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욕구나 표현을 못하지는 않는 편인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어떨 때는 감정을 다 표현하면 일이 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려는 생각 행동들이 보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 사례의 성철 씨처럼 저런 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삶의 배경이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철 씨의 사례는 이분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 즉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요, 거절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또 거절당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를 누른 채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은 것이군요.
네.
그리고 묻어버린 자신의 욕구나 바람은 관심에 두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을 때 엄마의 짜증스러운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내 욕구를 표현했을 때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욕구는 나쁜 것이야. 그래서 절대로 표현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신념으로 자리 잡아서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린 시절 많은 억압을 받고 자란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용수 씨. 어린 시절 용수 씨는 구구단을 잘 못 외웠다. 아버지는 이런 용수 씨를 세워놓고 외우게 시키고 잘못하면 꾸중을 심하게 하셨다. 아버지는 늘 용수 씨에게 친구 영희는 다 외웠더라. 너는 머리가 왜 그리 나쁘냐? 누굴 닮아서 그러냐? 등등 심하게 야단을 쳤다. 이럴 때면 용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용수 씨에게 뭘 잘못했냐고 또 물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영수 씨는 직장 생활에서 남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삽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팀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영수 씨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영수 씨는 자신의 무능함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한동안 힘들어합니다.
사례의 용수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끄증과 비난이 상처가 되어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인가요? 아버지로부터 다그침을 많이 받고 자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내 탓이 아니라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억압과 강요, 비난과 다그침이 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영수 씨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생활하는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수 씨는 상사로부터 무시를 당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런 까닭에 당연히 일의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상사의 핀잔을 듣고 이런 악순환의 모습이 반복되죠. 그런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누구나 자연스러운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의 영수 씨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 30대 후반이나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맞아요, 자매님. 신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는 기쁠 때 마음껏 웃고 슬플 때 마음껏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는 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 연약함까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매님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신가요? 이 시간에 자모님의 강점 또는 약점 하나만 당당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수용하며 살고 있는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실까요?
네, 우선 용기는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낼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강점은 타고난 감각으로 지금의 하는 일과도 잘 어울려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약점은 풍족했던 삶에서의 얻은 안락함 때문에 힘들면 그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나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 현재의 나는 강점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약점은 조금씩 도전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매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삶에 응용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탁월한 감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풍족하고 부유한 생활 가운데서 사실은 뭔가 내 욕구를 채우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절제하고 조금 참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 용기 있게 나의 약점 보완할 부분을 일상의 삶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건강한 예 자아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도 우리 수인 자매님처럼 본인의 좋은 점, 잘하는 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솔직히 예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거나 어려우시다면 자신의 내면의 욕구나 바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네.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이런 표현이 어렵잖아요.
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약점도 연약함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긍정적인 생각, 인식의 변화가 아주 많으신 분이라고 인정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세례의 영수 씨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의 요인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차츰 익혀갔습니다. 억압과 다그침으로 눈치만 보고 살았던 상처받은 어린아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나를 알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를 사랑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수인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에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인 연습만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수인 자매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수인아, 나는 너를 사랑해. 수인아, 행복해져라.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소리로.
수인아, 나는 너를 사랑해. 수인아, 행복해져라.
네, 자매님 어떠신가요? 마음이
일시적이나마 내 마음이 평온함을 느끼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수인의 사랑에 행복해져라 이 말고 일상에서 하시던 또 본인만이 하는 말들이 있었을까요?
예, 자화 자찬이라는 거는 조금 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실수를 했어도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를 다시 가지자는 의미에서 괜찮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더 수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상에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들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수인아 괜찮아. 다음에 조금 더 잘하자. 뭐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이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인간이다 보니까 일단 화는 내요.
네. 네
뭐 욕은 아니지만 자기 감정 분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서 그거에 대한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거를 자각을 하고 괜찮다. 이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머물러 있지 말고 앞을 보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이 오히려 나한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시면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화라는 감정이 많이 수그러 드시나요?
수그러 든다기보다는 그 문제의 결함을 찾는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을 찾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화를 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문제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 감정 전환이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빠르지는 않는데
네?
일단은 그 과정 하나하나에 부여를 하다 보니까
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자, 감정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 원인과 이유 또 해결책을 찾는데 조금 생각에 조금 더 한 발자국
예, 더 예, 집중을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감정에 머물러 보기보다는 생각하고 방식하고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 네.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 수인 자매님의 일상에 자신과의 대화 잘 들어보셨죠?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자신을 알아봐 줄 수 있고 자신을 돌보 보는 건 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어떤 행동이나 말투로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자신을 먼저 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런 작은 외침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들의 등 뒤에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아,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혹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운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운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시간일 수 있고 또 다음 기회에 에스겔서 후반부를 묵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세 부분으로 나뉘었던 것 같은데요.
네, 1장부터 24장까지 첫 번째 부분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또 33장부터 48장까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특히 이제 1장부터 32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네,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서 21장 1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아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네, 여기서 바벨론 왕의 칼이라고 하죠. 바벨론 왕의 칼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2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은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이라고요?
네. 은유법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쓸모없는 찌꺼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대상을 다른 대상, 즉 쓸모없는 찌꺼기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은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찌꺼기는 쓸모없는 찌꺼기는 풀무불에 노시나 주석이나 은을 재련할 때 남은 찌꺼기를 말해요.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버리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이 찌꺼기를 불로 태우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세요.
예, 보배라고 해요. 그냥 백성이라고 말 안 하고요. 보배라고 해요. 보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보호하듯 지켜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물이고 소유였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더 나가서 스바냐서 3장 17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보배로운 백성이 어떻게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견딜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씩 말해봅시다.
네, 25절에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다고 얘기해요.
네, 26절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제사장들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네, 28절에는 다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허탄한 이상을 봅니다.
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백성에게 전달한 거죠. 그 결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
네, 29절에 그 땅의 백성들은 포악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습니다.
네, 일반 백성들도 포악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죄가 만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고요?
네.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맞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실래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매우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나도 똑같이 해줄 것 같습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똑같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본체 안 하고 처음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느냐 없느냐 나를 대하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아,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관계적이에요.
네, 근데 사람은 관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행했던 행실들은 다 쓸모없는 찌꺼기와 같은 행실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더럽혔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결국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똑같이 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럴 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관계는 관계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나를 쓸모없는 찌꺼기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럼 늘상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살 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 삶이 형편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형편없이 살 때랑 아니면 잘 살 때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형편없이 살 때는 그 전제가 믿음이 있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형편이 없이 살아서 하나님께마저 의지하고 그 고통을 어떤 기도로 순환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전자까지는 안 가고 후자에서 저는 힘들 때 하나님께 많이 기대해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 살 때요. 잘 살 때는 반반이에요. 하나님 어느 날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거랑 근데 절반은 너무 행복해서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 정도를 잃어버려가지고요.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그래도 우리 은미자매 나눔을 들으면서 이렇게 은미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이구나.
네.
자신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래도 잘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라자매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살 때나 아니면 또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나 저는 사실 동일한 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 늘 기다려주시고 나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셔서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그 믿음이 사람을 믿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있을 때나 잘 못하고 있을 때나 늘 기다려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동일한 하나님이다.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온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여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쓸모없는 찌꺼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제가 반성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처해 있어도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내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이란 내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떤 시대든지 이 타락의 조짐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요.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타락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제사장들이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든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타락하지 않도록. 저 같은 사람들이 잘 하나님 옆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